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열납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열납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이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성도분들이 감기들이 많이 걸리셨어요. 예, 여러분들이 감기들 많이 걸리고 그런데 조심하시고 아무튼 편찮으셔도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삶을 잘 살고자 노력들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이 계속 묵상해야 되는 주제가 우리가 성전입니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송구영신예배 때도 우리가 성전입니다 말씀을 드리고 첫째 주에도 우리가 성전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EM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그 자녀들 함께하는 금요 예배였는데 스테파니아 전사님이 또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성전이다라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이 굉장히 올해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나눈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를 하면 구약의 성막 그리고 세 번의 성전 솔로몬 때 지은 거 또 포로기 이후에 수르바벨에 의해서 지은 거 헤롯 때 예수님 때 지은 거 이 성전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 되신 것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이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성전이다라는 이런 건물적 성전과 예수님의 성전되심과 우리의 성전됨 이 세 가지를 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의미를 잘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핵심이 뭐냐면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하다. 그리고 이 거룩을 위해서 우리들이 이 거룩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그건 다른 방법이 있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그릇됨들이 발견되어지면 수정해 나가는 겁니다. 그 순종하는 거죠. 그냥 읽는 거로 끝나면 안 되고요. 읽고 그 말씀에 내가 바르지 못했던 것, 이 말씀에 부합하지 못했던 것들을 고쳐나가는 작업을 하는 게 말씀을 읽는 자의 태도죠. 모르면 용서가 돼요. 그런데 알고 안 고치면 사실 안 되는 거죠. 알아요. 그러면 그 말씀으로 자꾸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말씀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예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대하는데 그냥 살던 대로 늘 살아요. 그러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럼 거룩해지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생기지 않으면 늘 똑같아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 믿는 게 똑같다. 그럼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녔을지는 모르지만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해진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였어요?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1대1로 대면하는 시간이죠. 그 시간은 정직해요.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그 시간은 쓸데없는 얘기가 필요 없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조금씩 깨달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성화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갖게 되죠. 오늘 제목이 거룩한 성전인데 이 레위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레위기는 주제가 그거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것이 레위기 주제입니다. 이번 레위기 11장 4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정리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누군가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거예요?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고 싶은 거예요.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해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룩해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비로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죄인들이 나아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이 해방되어서 이제는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왜 구원되었지? 우리가 왜 해방되었지? 이거 깨달아야 됐습니다. 출애굽을 시켜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아, 이제 종살이 안 해도 돼.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구원하셨을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생각해야 될 것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을까? 이거 생각해야 돼요.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의미는 과연 무슨 의미일까?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누가 왕인가? 이거를 깊이 고민하고 또 여기에 대한 답을 하나씩 찾아가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를 보면 창세기에서 다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세요. 그래서 구원하셔서 다시금 언약을 맺으세요. 너희가 나를 섬길 것이냐? 그래서 그들이 예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런 언약 관계가 출애굽기에서 체결이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가 했을 때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이 이 레위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구원 이후에 죄 짓고 살고 여전히 부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하면서 살 수 있는가? 즉 제사장 나라의 소명이 무엇인가? 이거 가르쳐주는 게 레위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구원받은 이후에 노예에서 해방된 이후에 나와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우리가 누구인가? 이런 정체성과 분명한 소명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레위기에서는 구원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그걸 어떻게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있거든요. 다양한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의 가운데 있게 됐을 때, 우리의 범죄함 가운데 있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들을 주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법을 가르쳐 주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다섯 가지의 제사를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첫 번째가 번제라는 거예요. 번제. 그래서 이것은 히브리어로 제바,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태워서 드리는 그런 희생 제사, 또한 향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생명과 피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라는 것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그런 제사였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시 헌신하는,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라는, 이 죄물과 함께 내가 죽었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이 번제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소제라는 것이 있어요. 이건 곡식 제사였어요. 일상의 하나님의 도와주심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였어요. 그래서 향이 태워져서 올려드리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화목제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위한, 그리고 성도들 간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그런 제사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속건제사, 속죄제였어요. 이것은 그 제물의 대상에 또한 제사 드리는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제물들이 달랐어요. 어떤 사람들은 소로도 하고 또 수염소도 하고 양으로도 하고 또 비둘기로도 하고 곡식 가루로도 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속죄제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였어요. 그래서 이 정말로 헌신된 마음으로 죄인된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드려지는 그런 제사였어요. 그리고 우리의 부지 중에 지은 죄, 모든 죄를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대속죄일에 또한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대제사장이 집례하는 그런 속죄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속건제예요. 이건 우리의 일상에서 죄를 범하거나 또한 우리의 마땅히 믿음의 도리를 해야 되고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이루어지는, 또 남들한테 피해를 줬을 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제사가 속건제사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한 서로 성도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이러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지 인간들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주셨어요. 죄도 완전히 정확하게 하나씩 하나씩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5대 제사를 이렇게 보면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의 형태인데 이 한계성이 있는 거예요.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늘 성전과 성막에 갔어야 되죠. 그리고 제사장이 있어야 됐어요. 그리고 그 모든 제물의 기구들이 다 있어야 됐어요. 그리고 이건 반복적이에요. 늘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고 사는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죄를 일일이 그때그때 다 제사를 지낸다 그러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 한 번 질 때마다 제사 한 번씩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참 아마 그전 분들이 우리보다 죄를 덜 범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사 지내기가 너무 복잡해서 죄 짓으면 야 제사 또 드려야 된다, 그 아마 덜 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회개기도 한번 하니까 죄 짓는 거를 거의 밥 먹듯이 할 때가 많아요. 생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지금의 삶으로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 아마 동물들이 남아나질 않을 겁니다. 다 제물로 태워져서 없어져서요. 이게 반복적인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이 늘 있어야 되고 희생적 사건들이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이 번제를 대표적으로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를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소, 양, 새, 다 사람들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게 하시는데요. 이 번제는 올려드린다라는 뜻이 있어요. 올려드린다, 위로 올려드리는 제사다,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를 올려드린다, 이제 이런 개념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번제 드리는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사 드릴 사람이 제물을 끌고 성막에 오게끔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제물 드리는 사람이 그 짐승한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안수하는 거예요. 축복 기도가 아니라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켜요. 그리고 나서는 잡아요. 죽여요. 죽여서 피를 받아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받아서 그걸 번제단에 이렇게 뿌리게 되죠. 그리고 제물 드리는 사람이 짐승을 잡아서 다 각을 떠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와 기름, 물로 씻은 내장과 정강이를 단에서 불사릅니다. 이걸 누가 하는 거라고요? 죄 지은 사람이 번제 드리는 사람이 직접 가져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뭘 배우는 거예요? 죄 지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이거 깨닫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거 깨닫는 거예요. 또 하나 못 깨달아요? 나 대신 이 동물이 죽어서 나는 용서를 받았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죽음과 용서, 죄 이런 거에 대한 심각성을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죄를 짓고 제사를 드린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전에 마음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동물로 드릴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수소로 드리고 또 양으로 드리고 비둘기로 드리는데 이제 다 달라. 양은 똑같이 하는데 비둘기는 목을 비틀어서 죽여서 피를 받고 나쁜 거는 빼버리고 이렇게 태우고 이러는 건데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요. 동물들을 뭘 고를까부터 생각을 해서 정결한 짐승을 고르고 이걸 내가 다 잡아서 태워드린다. 사람 입장에서는 고르기도 하고 고민도 하고 하지만 만약에 그 죽어가는 재물들이 말을 할 수 있고 생각을 해서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다면 뭐라 그럴까요? 끌려가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나 너 때문에 죽는 거야 그러지 않겠어요? 네가 죽어야 될 걸 왜 나한테 전가시키고 그래? 말 못하는 짐승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억울하기 그지없는 일이죠. 집에서 키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그걸 가져가서 죽이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우리는 그냥 이걸 글로 이렇게 성경으로 읽고 대하고 우리가 이걸 실제적으로 하지 않아서 이것이 주는 죄의 심각성과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감이 오질 않아요. 그런데 그 시대로 돌아가서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굉장한 일인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은 이런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죄인들은 안 된다라는 것이고 이 죄의 결과가 죽음이다라는 것을 심각하게 가르쳐주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도, 이 구약의 제사 제도는 그런 심각성을 경고해주고 일깨워주지만 이게 반복적으로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한 거예요? 이 제사가 형식화되어버린, 습관화되어버린 거예요. 진심이 없는 거예요. 제사 지내면 되지 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간이 흘러서 나라가 망하게 됐어요. 그 이후에 다시 그걸 깨닫고 경각심을 갖고 했을 때는 이미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얘기죠. 그 이후에 400년이 지나고 주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즉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세례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로 외치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때 우리는 이 제사문화권 속에 있었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게 말뜻이 뭔지를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말할 때 그게 뭔지를 금방 알았어요. 아, 이건 제물이구나. 우리 대신 죽는 거구나. 우리 대신 죽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는 거구나. 그 말뜻을 알았습니다. 그 의미와 개념이 그들에겐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뭘 다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화목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그걸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 되시고 우리의 구원 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뭘 한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은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에서 두려워 떨던 우리들을 해방시켜내셨다라는 거예요. 즉 마귀의 권세 가운데 있는 그래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비로소 예수님이 자유케 하셨다라고 히브리서는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었어요. 마귀의 유혹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여서 죽었던 인간들, 영원히 그 사망 권세 아래 있었던 인간들을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일으키시고 앉히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신분을 회복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로 하여금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예수님과 성전을 생각하면서 참 최근에 은혜를 받고 제가 올해 생일카드를 여러분 써드리면서 그 우리가 성전입니다 하면서 성전을 제가 이렇게 한문으로 써서 어떻게 드렸어요. 근데 제가 참 새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성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전자의 의미였어요. 성전할 때 그 전자의 의미를 뭐 여러분 한자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아마 이해가 가실 텐데 저게 그 전각 전자거든요. 근데 이 전각 전자가 세 가지 이렇게 부수로 되어 있어요. 하나가 이게 죽음 시자입니다. 죽음 시자가 위에 있고 그 다음에 함께 공자가 있고 그리고 칠수자가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함께 처부수다 이런 뜻이 정각전자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저게 정각이 죽음을 함께 처부신다라는 뜻이 왜 있을까 묘하지 않으세요? 중국 문자는 이미 4000년 전 문자입니다. 고대 문자예요. 그 저게 왜 저렇게 썼을까? 이게 굉장히 참 신기도 하고 의아해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 문자 속에 굉장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 중국 글자는 아주 오래전 글자인데 이 구약 성경의 많은 내용들을 이 상형 문자 속에 굉장히 많이 담고 있습니다. 이걸 이 문자를 연구했던 사람들이 책으로 펴낸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에도 많이 있어요. 한자에 나타난 기독교, 정신, 사상. 여러분 우리가 번제를 살펴봤어요. 제물을 죽여서 우리의 죄가 이 짐승을 통하여서 전가되었고 죽어서 내 죄가 소멸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극복하게 됐고 멸하게 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죄인의 죄가 희생제물과 연합하여서 죽고 이제 다시 나는 새롭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성전되었다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참여하고 죄를 멸하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파하고 죄를 주님과 함께 없이 하고 그리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전 제사의 의미였는데 그 의미를 이 중국의 한자 속에 정각전자에 잘 묻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성전이 어떻게 건강하게 거룩하게 유지될 수 있어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거룩한 성전으로서 삶을 그럼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를 성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과연 계속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큰 기도의 제목이요 또한 믿음의 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나 구원받았어 그러고 기뻐하면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 다음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는 계속해서 성전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성전 없는 세상 가운데 예배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예배자로 성전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리고 성전을 세우는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성전되게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성전이다라는 얘기는 존재론적 의미만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과연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고 있느냐. 내 삶의 영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성전의 기능들이 지금 되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게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정말 성전다운 모습들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성전 정결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정결 작업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셨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성전에서 돈벌이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면서 사리사욕을 채우면서 살았던 종교 지도자들, 장사치들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내어 쫓으셨습니다. 내 집을, 아버지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뭘 만들었다?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도적놈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걸 다 정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유월절을 지내면서 유대인들이 누룩을 제거하는 일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 사람들, 그 성전에 제거할 것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그걸 제거하셨듯이 성전된 우리들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면 못하게 막고 있는 그 무엇인가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해야 우리가 정말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이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성전됨에 대한 이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성전의 모습을 잘 어떻게 가꾸어야 되는가를 고민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모습과 어울리지 않는 그 무엇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제거하는 일들을 과감하게 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정말 성전으로서의 모습을 갖출 수 있는 거예요. 성전은 그냥 성전이 되지 않습니다. 모양이 성전이라고 성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화려한 건물이, 화려한 양식이, 화려한 기구들이 그것 때문에 성전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 성전에서 뭐가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그 성전의 내용이 뭐였냐라는 겁니다. 그 성전에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주님은 여기에 관심이 많으시지 재료가 뭔지, 건물을 어떻게 졌는지,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지 이거에 관심 갖지 않으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됨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 안에 뭐가 있으세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 자문해 보세요. 성전된 여러분의 모습들이 발견되시는지, 아니면 성전이지만 성전의 모습을, 성전의 내면에 채워져야 될 것이 아닌 이 세상 것들이 혹시 우리 안에 많이 있지는 않은지, 세상적인 염려, 고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그 내가 구하고 그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살아야 되는데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협력해야 되는데 협력이 안 되고 그러고 우리가 산다면 우리의 성전됨의 모습은 심각하게 훼손되어졌다라는 거죠. 심각하게 훼손되어졌고 그런 성전은 굉장히 위험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살 때 내가 거룩한 성전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정화시키는 일들을 우리 스스로가 냉정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돼야 비로소 우리가 성전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성전이 되길 소망합니다라고 정말 그리스도 앞에서 도우소서 소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 되길 소망할 때 하나님 우리를 정말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의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아, 너가 성전 되길 소망하는구나. 내가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는구나. 내가 나와 동행하길 원하는구나.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 곁에서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가운데서 도와주신 줄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 스스로 성전되고자 노력하는 모습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모습이 중요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의지가 약합니다. 하나님 내 연약합니다. 연약한 내 믿음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힘을 주소서. 채워주소서. 정말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지금도 동행하시사 거룩한 성전 되어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내가 성전되어서 우리의 가정이 성전되고, 내가 성전되어서 내 일터가 성전되고, 우리 교회가 성전되어서 이 지역사회가 성전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